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은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고향은 다녀오셨습니까? 또 명절인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들 한 2kg씩은 찌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모님 계신 곳에 방문했고 또 거기에서 새끼를 먹었습니다. 새끼를 먹는 동안 저도 한 2kg 정도는 찐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또 이제 연세가 있고 또 연로하신데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은 선산에 가셔서 벌초하시고 그리고 또 선산을 가꾸시고 그런 일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이제 자식들과 함께 한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성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성묘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가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간 만큼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걸리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죠. 작년에 또 성묘를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묘하러 갔다가 성묘를 끝내고 점심 먹을 때를 온 가족이 한 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못 먹고 다시 귀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저의 동생의 또 아이들이 함께 그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성묘 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길 안 막힐 때 성묘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번에 성묘를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고향에 대한 생각 또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이것들이 더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귀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추석 명절이 되면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마음 그리고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귀성길, 귀경길이 교통지옥이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처럼 내재하고 있는 회귀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소설 흥부전을 보게 되면은 철새의 회귀 본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둥지에서 땅으로 떨어진 새끼 제비를 마음 시착한 흥부가 그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가을이 되어서 이 제비가 먼 나라로 갔다가 이듬해 봄에 금은 보화가 가득 열리는 열매를 낳는 씨앗을 물어다가 흥부에게 준다 하는 이야기가 흥부전 아닙니까? 이 철새의 회귀 본능이 없었다면 흥부전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떤 조류학자가 제비의 이 회귀 본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10마리 제비 다리에 인식표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날려보낸 다음에 이듬해에 돌아온 제비들을 봤더니 10마리 중에서 6마리가 정확하게 자기들이 자랐던 그 둥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을 갔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자라났던 그 둥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별자리라든지 또 달이라든지 태양과 같은 것을 방향 지표로 삼거나 또 뚜렷한 지형 지물이나 냄새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의 자기장과 같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조류들이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향한 동물들의 삶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향이 주는 의미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로 크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는 이민자들 고향을 그리워해서 향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애끓는 속울음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달랩니다. 지금처럼 추석 명절이 되면 그런 마음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향으로 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한 여인의 이야기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여인의 역할까지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녀의 요구는 땅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했지만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고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면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정의 또는 심판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단어들은 성경에 전부 다 많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전부 3,800회 이상 정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의는 희년 정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년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 땅을 매매하게 되더라도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살아가다가 자신이 노예가 된다거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바로 땅의 희년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이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데 왜 인간들이 땅을 매매하고 거래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이 그 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머무는 거류민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린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난한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 그 땅을 팔게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 원주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임시로 관리하고 있는 원주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조상 대대로 자신에게 내려온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 여인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년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게 될 경우에 그 노예를 다시 그의 아버지의 기업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 이유 동안 토지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것이 희년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희년 정신은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두 번째는 노예 신분의 사람을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희년법을 통해서 본 정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이 수넴이라는 뜻이 아니고 수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강화도에서 시집 오면 강화댁, 전주에서 시집 오면 전주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의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수넴 땅에서 살고 있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수넴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거주하다가 블레셋 땅에서 기근이 다 지난 것을 보고 다시 수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땅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이 여인과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땅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지금은 땅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7년 전에 자신의 땅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지금 열왕기하 8장에서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엘리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고 아들을 주는 내용이 열왕기하 4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8장에서는 열왕기하 4장에서의 내용과 달리 열왕기하 8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들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땅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여인의 어떠한 개인의 요구,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는 수넴 여인의 요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돌려달라는 여인의 요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하는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요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운동입니다. 친일파 후손 중에 최초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영 씨였습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전부 17건의 연쇄소송을 제기해서 4건이나 승소했습니다. 특히 1997년 7월 소송에서 승소해서 되찾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땅은 당시 시가로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친일 행위로 얻은 땅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국가가 맘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일산 늑약 당시 국내부 대신으로 고종을 협박했던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도 1996년 파주 문산읍 일대의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법의 보호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 재판을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이재극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이완용 후손이 승소했을 때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연이어 땅을 되찾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청원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5년 12월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친일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친일파 후손들은 이 조사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더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법된 특별법이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승소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진회를 만든 대표적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인천 부평구 일대의 땅 시가로 2,500억 원의 토지를 물려받기 위해서 2003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1년도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패소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하면서 친일파 후손 168명의 토지를 국가에 환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에 이 조사위가 환수한 친일파 후손들의 땅은 친일파 후손들이 실제로 소유했던 땅의 0.64%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제대로 된 조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미 친일파 후손들이 그 땅을 매각하고 현금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땅을 요구하는 이 여인의 요구는 이와 같이 친일파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땅을 찾겠다고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대대로 주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운동은 매국 행위로 얻은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을 내용으로 7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로 7년 기근 후에 땅이 회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 것은 숫자 7입니다. 7년이 1절, 2절, 3절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년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근의 기간이고 2절에서의 7년은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 거주한 기간이고 3절에서의 7년은 수넴 여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기간입니다. 이처럼 7년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7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안식의 해, 안식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안식년은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휴경하는 이유는 땅이 쉬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휴경하는 동안 스스로 자라난 곡물과 열매는 그 땅의 주인이 거두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땅에 두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이나 품꾼이나 나그네나 그리고 동물들이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고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년이 되는 안식년이 수넴여인에게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희년의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년을 의미하는 49년이라는 숫자가 수넴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해였다면 수넴여인의 땅에 대한 요구는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더 강조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4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수넴여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이 수넴여인의 7년을 희년의 개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만큼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로서 1절에서 한 번, 5절에서 두 번 사용됐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기에 살려준 할 때에 살다라는 동사가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1절에 사용된 이 살다라는 동사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바로 그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은 그 여인이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그 동일한 인물의 여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은 엘리사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게하시에게 묻는데 게하시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해서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죽은 딸을 살려준 것처럼 지금 열왕기하 8장에서 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그때 살려주었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땅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이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의 가족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이스르엘 사람인데 이스르엘은 이사갈 지파 땅에 있기 때문에 나봇은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도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과 나봇은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동일한 곳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원했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나쁜 왕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의 포도원은 다른 지파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데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 아합 왕이 이사갈 지파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땅이 회복되는 것은 나봇에게는 포도원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땅과 생명의 관계. 땅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겼습니다. 포도원 땅이 곧 나봇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나봇은 살해당하고 땅도 빼앗겼지만 수넴 여인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은 자신의 땅을 되찾음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땅이 곧 여인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땅을 되돌려준 왕은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반대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대조를 통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한 또 다른 나봇이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나봇과는 다르게 이름 없는 여인으로, 하찮은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했지만 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토지를, 땅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지가, 땅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수도조항, 지방분권, 토지 공개념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 발표 후에 줄곧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였던 것이 토지 공개념이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에는 기독교의 희년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1893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토지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가 집중된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사회복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토지에서 발생한 가치는 그 땅의 주인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토지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기에 전체 사회가 그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입구에는 커다란 돌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덕 신부는 그의 모든 저서를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사회주의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이전에 이승만 정부가 농지 개혁을 단행해서 30%의 농지 소유자가 바뀌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이 정책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개인의 땅 소유를 200평으로 묶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땅을 팔기 전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개발 이익을 환수 배분해 투기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 84.7%가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미연 판결로 인해서 이 토지 3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 정권인 2003년도에도 종합토지세를 통해 이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로부터 15년 뒤인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정책이 다시 부활됐습니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토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로소득이고 이는 누군가 손해를 봤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는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사정이 생겨 가난해서 그 토지를 팔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희년이 되었을 때 그 토지를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름 없이 등장한 수많은 성경 속 여인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여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여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귀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돌라는 큰, 위대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나 그 사람의 직위를 설명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설명하면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여기서 크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바로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묘사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크고 존귀한 자다. 수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그 이유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8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찮은 존재로 사라져버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재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등장했던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재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넴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 가진 것 없는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수넴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가면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당당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기 때문도 아니고 부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재능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과 8장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등장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재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등장하고 또 재등장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에게 갇혀져 있던 나만을 위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하찮은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넴 여인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하찮은 여인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성경 속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손에 움켜쥐고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욕망과 욕심의 성취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내 생명을 걸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